180페이지 사사기 1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높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거이시니 당신의 말도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 사건은 대강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의 소생인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출생 신분이 천민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유리하면서 살고, 말하자면 그늘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깡패 집단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생기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국가의 안위가 문제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입다를 불러 그 나라의 장관을 삼고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입다가 그 요청에 응해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입다는 그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면 맨 처음 나를 반기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 뜻밖에도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외딸이 그를 마중 나오는 바람에 승리해서 돌아온 기쁨도 잠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상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다에 관해서 사사기 11장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입다에게 도대체 어떤 교훈거리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입다의 기록 속에는 우리가 보아서 신앙이 좋아 보인다든가 어디 교훈으로 삼을 만한 대목이 별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찾아보면 입다는 분명히 거기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명단 속에 버젓이 끼어 있습니다. 입다 사건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 입다 사건이 입다 자신에게도 하나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고, 그 입다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숨겨져 있어서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사건이 꼬여 있기 때문에 척 읽어보아서 얼른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내용이 우리한테 잡히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를 만납니다. 자, 이 대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입다 사건을 푸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는 어떠한 사건도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풀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는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자연현상이거나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들인 것입니다. 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나 해결의 열쇠가 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갖는 중요한 첫 번째 줄거리입니다. 지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일어나는 사건도 지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있었던 말씀같이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려 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남겨두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 발에 올무가 되게 하겠다.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그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온다는 것은 하나의 외적이 자기네를 침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네들이 왜 이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도 영웅이 아닙니다. 민족의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도 나온 것 같이 그는 기생의 소생이고 그들이 스스로 쫓았던 자들입니다. 입다가 그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뒤에 이런 데서 다 나타납니다. 30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가 서원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수준을 보시면 입다가 그 신앙 수준이 별반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이유는 그의 신앙 수준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그가 주먹 잘 쓰는 깡패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게 손을 댈 때는 이유가 있어서 손을 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버릇이 나쁘다든가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짓부터 한다든가 중학교 2학년인데 매일 저녁 뭘 하나 들여다봤더니 연애 편지만 쓰더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연애 편지를 쓰면 좀 곤란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저 조금 빠른가 보다 그렇게 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엉덩이를 한번 까봐야 됩니다. 풀이 나나 안 나나. 그래서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때렸더니 자식이 상단 맞기로 툭 막았어요. 부모가 튼튼하게 자라라고 배워준 태권도를 거기다 써먹는 거예요. 오, 이 자식 봐라. 그리고 때렸더니 중단 맞기로 탁 하더니 중단 찌르기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잡아 죽이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지금 지적하실 것이 있고 고치라고 하실 것이 있어 들어 매를 들었더니 태권도 사범을 부르러 갔다고요. 사범님, 우리 아버님이 저를 팔려고 하는데 와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입다 사건에서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손 아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입다를 불렀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일이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이 입다 사건이 어려우면 들어갈수록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조금 전에 비유를 든 식으로 하자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사범도 때리고 자식도 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불러온 입다를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입다를 실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직전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입다를 통하여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단권 모순이 아니고 충돌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드신 손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치 않고 깨우쳐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두들겨 패면 뭐합니까? 알아먹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알아먹거나 말거나 자기 성리 풀릴 때까지 애를 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알아먹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입다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입다와 이스라엘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대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입다의 수준은 앞에 출신 성분, 그다음에 여기 11절, 그다음에 30절, 31절에 나왔던 서원,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순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순박한 거하고 무식한 거하고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순박한 믿음을 가졌으나 몹시 무식하였더라. 이것이 입다의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앙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된 다음에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절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절반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가 몇 학년이냐 하는 건 다릅니다. 그 중에 입다 같으면 참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 구워넣기 바쁜 사람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신앙 수준을 보면 자기에게만 자기 하나 버티기 바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 통용되는 사람이 있고 이웃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한 국가와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입다는 자기 자신 하나 버티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입다를 성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입다가 국가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학교를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이러던 시절에 유일한 소원은 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렵게 살던 집은 아니었는데도 그때 그저 밥 먹는 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그럼 밥, 기호품, 밥.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커피니 뭐 초콜릿이니 이런 건 그때 없었습니다. 이 초콜릿 빛깔 나는 밥, 우유 빛깔 나는 밥, 이런 것이 있었죠. 무슨 요새같이 뭐 빙그레 밥,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학교를 가다가 제가 지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지각을 한 게 떡장수 할머니 앞에서 그 김나는 떡 쳐다보다가 지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 그게 맛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통용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여유 있는 집안의 자식들과 여유 없는 집안의 자식들은 누가 더 잘 공부했느냐 하면 여유 없는 집안 자식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 홍 목사님과 저를 비교해보면 그것이 그냥 판가름이라고.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신 명문자제 홍 목사님과 그렇지 않은 집에서 입신양명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르죠. 다르게 성공을 하곤 했습니다. 저 앞에도 대학을 들어가서는 가정교사를 하기 일쑤였고 과학공부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나 과외 공부를 가르치고 남의 집에 나가서 누굴 가르치고 와서 내 공부를 하는 자와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고 하는 쪽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문 좋은 조건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실패한 자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자 중에는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전자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뭐 정답은 하나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실패할 것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가정, 좋지 않은 가정이라는 건 표현이 좀 나쁩니다. 말하자면 그 환경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그래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그 단어가 좋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제가 자꾸 한국말이 잘 안 해요. 아니 이런 때만 감동을 받으시면 어떡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는 감동 안 받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100이라는 자리에까지 나가려면 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 열을 노력해도 100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곤 했냐면 100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100을 만들어냈다는 데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곤 했습니다. 그 나무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서 천을 투자했으면 10만쯤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것이 좋은 환경이 필요한 이유고 또 거기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와 비교를 하자면 그들은 적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본 자식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민들 아닙니까?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 속에서 선민이요? 떼어낸 족속이요.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택하신 일부러 빚어 만드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열두 가문이 있습니다. 그 열두 가문 중에 어느 가문보다 못해서 열두 가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열두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 속에서 사는 족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들어가기도 있습니다. 그 민족을 향해 눈이 흘리면 장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치러 올라온 자는 몇십만 몇백만이 올라와도 한 사람이 손만 쳐들면 열두 길로 도망가도록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이 근데 지금 암몬 족속 앞에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그대로 지금같이 놓아두어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두시는 이유는 입다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이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대비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순박한 믿음 딱 하나입니다. 점수로 치면 시험지에다 이름 석자 쓰기 바쁜 실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아주 순박하고 미련한 돌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도 이만큼 받는다 그러면 명문 가족이요 하나님 떼어내신 그들의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어야 옳으냐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으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한국 땅으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교회가 많고 구라파에 가도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교회가 양팔 간격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체조대형으로 몰려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고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 10명 아니면 20명씩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참 끔찍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좁은 간격으로 모여 있습니다. 아주 바로 옆에도 하나 있고 바로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보고 있고 그 동네도 꽉 차고 있고 우리도 꽉 차고 있습니다. 예, 뒷동네도 꽉 차 있습니다. 한국엔 실패하지 않은 딱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혹시 부도 일보 직전에서 호도기시는 기업인들 계십니까? 딴 거 하실 거 없습니다. 교회를 하십시오. 왔답니다. 이거 그냥 11조 많이 내라고 그저 강조하는 목사나 하나 데려다 놓으면 버는 거 잠깐입니다. 그죠? 당회에서 다 나눠 가지시고 그죠? 뭐 최고입니다. 뭐라 그러면 뭐 감사 나오겠다 어쩌다라면 사람 신앙도 없이 하나님 일을 이거 하나면 그냥 다 통합니다. 목청 큰 목사 하나 불러다 놓으면 그죠? 뭐 괜찮습니다. 그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양쪽으로 팽창해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그 열풍이 불어서 할렐루야 축구단, 임마누엘 축구단 그라운드에서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계에도 방송에 나와서 아주 떳떳하게 가스펠송을 부르고 성가를 부르고 합니다. 놀랍지. 그러나 지금만큼 기독교가 욕먹는 때는 또다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디 가서 명함으로 꺼내갖고 칭찬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지금 유학 갔을 때 목사라 그래갖고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선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줍니다. 저야 벌써 정직하게 얼굴이 생겼으니까 비자에 척 받았습니다만 미 대사관에서 제1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제1위 명단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무조건 빠꿉니다. 절대 안 보내줍니다. 왜 그렇죠? 안 돌아오거든요. 무슨 건수를 잡아서라도 갑니다. 무슨 건수를 잡아서라도. 워싱턴 한인연합회 대성회 새벽기도 종치는 당번 문 열고 갑니다. 꽉 돌아오는 거예요. 또는 미국 사람들이 뭐 돌대가리입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드디어 안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고 있죠. 제가 갔던 곳에서도 한국 사람이 제가 갔던 게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30명 사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많은 마을이라서 일반 유학생이 꽤 있었습니다. 저보고 뭘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사람 알지를 우습게 알아요. 가뜩이나 우습게 생겼는데 목사라 그랬더니 아주 제곱해서 우습게 알기 시작을 해갖고 올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또 온다 그랬더니 또 왜 가냐 그래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네랑 교회하세요. 앉아있으면 또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고 있죠. 목사다 이것만큼 관세 받고 있는 위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걸 잘 알아서 아마 박사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목사라 그랬다가 어디 명함 내놔도 다 망신이니까 그냥 다 박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8년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부흥 속도입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가 모자라서 우리 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됐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우리 홍 목사님이 붙어있을 교회가 없으셨던 게 우리 교회가 개척된 첫째 이유입니다. 아무데서도 안 받아줘요. 우선 생기도 산토끼까지 생겼으니 데려다 놨다가 무슨 공격을 당할지 알지 못하죠. 저도 이 교회에 왜 흘러들어왔냐면 아무데서도 안 받아줘요. 사람이 벌써 은밀하게 생겼다. 전 아무래도 교회를 말아먹을 것 같다. 아무도 안 써줘요. 소리 순 임꽉정하고 서린이하고 만난 것 같이 됐습니다. 아, 이런 세상이 답답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신방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해주시는 간증이 이겁니다. 제가 근 10년 동안에 10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가 11번째랍니다. 이제 와서 드디어 마음이 놓여서 이제는 등록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초신자들은 지금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목사같이 생기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건 사실 얘기가 곤란한 겁니다. 목사가 목사같이 안 생겨서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좋고요. 예배가 예배 보는 것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뭐 댄스하고 가요? 그러나 그런 반발이 우리들에게 공통 분모가 되어있을 만큼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 보지 못하면 우린 여기서 다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거대한 손길을 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그 일을 맡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 예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는 30년, 50년 되지 않았느냐? 여기는 이제 8년 됐다. 너희는 박사들 아니냐? 너희는 가장 준수한 얼굴과 좋은 인격들과 가장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되고 장로되지 않았느냐?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는 순 선적 두목하고 쫄개들하고 모여있다. 양산박 같은, 양산박은 너무 굉장해요. 무슨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왜 축복을 하시는가? 단 하나! 그래요. 욕 참다는 신앙 하나 갖고도 하나님이 원한 것을 넣으실 수 있다. 무식하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말도 안 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 갖고도 이만큼 하실 수 있다. 너희는 거기에 비하면 명문 자제요 본처요. 내가 힘은 원래 나무들이니라. 회복하라. 이걸 위하여 혹시 우리 교회를 만드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반경 2km 이내에 살지 않는 분은 저희 교회 등록을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2km는 잴 수가 없으니까 각자 우기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도 2km라 그러면 2km죠 뭐.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립니다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막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답답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목사들이 많고 노상 설교가 돈 내라는 것밖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나죠. 헌금 보따리가 안 돌아다닌다. 아, 이거 괜찮은 겁니다. 주보에 헌금 누가 많이 냈는가 이름 안 쓴다. 신나죠. 뛰어먹어도 모르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갔더니 목사들이 너무 판을 치고 물을 흐려서 하나님을 뵐 수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맨 돈 내라는 얘기만 있어서 뚫어서 못 가겠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더라. 그것이 이유여야 됩니다. 꼴보기 싫은 일 없더라. 그래서 시원하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시원하려고 나오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아니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서 인간 쓰고 막 악을 쓰니까 좋으십니까? 그 어느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박 목사 그냥 살면서 같이 굴린 게 너무 시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대치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독사같이 전달되듯 시원하게 전달되든 살살 전달되든 반응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무엇을 듣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충격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사는구나. 이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늘 머리가 빙빙 도셔야 됩니다. 늘 갈등하고 신이 나서 떳떳하게 가세요. 야 오늘도 쎈나게 듣고 간다. 박 목사 당신 잘하셨어. 그리고 어쨌단 말이에요. 가서 뭐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남서울 교회는 헌금 내라고 보채지도 않고 뭐 헌금지도 해주지도 않고 한번 나와봐. 아주 왔다야.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 혹시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안 되십니다. 그럼 절대 안 되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제가 믿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도 저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혼동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훨씬 못난 자고 저쪽이 더 센 자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가장 수치스럽게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 썩어버리는 것, 그것만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서로 기쁜 낯으로 만나고 어디 나가서든지 따뜻하게 우리 교회는 정말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풍토 때문이 아니라 상식이 있고 정직하고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만난 이유 때문이어야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 아래서 내가 행복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였고 그렇게 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편든다는 사실 때문에 자랑스럽고 감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이 우리 교회 얼마나 오래 나오셨느냐 또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또 나올 것일 것이냐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느냐의 싸움을 각자가 반응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질문에 회피하지 않고 서 있을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음껏 옮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도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입다마저 실패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마저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의 성의 문을 열고 초대하고 싶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공통분모가죠. 우리 교회를 살찌우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것 좋아하지 마시오. 유머가 통하는 것 좋아하지 마시오. 한 걸음 더 나가 적극적인 이유가 여러분이 여기 참석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하여 그분이 누구인가를 열심히 배우시고 지켜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갖기 위하여 애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한없는 끈질기시기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동일한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을 돌리셔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명예를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남들보다 결단코 조금도 더 낫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족하기가 훨씬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와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앞에 놀랍니다. 여기 남서울교회를 세우시니 여기 많은 사람을 불러 참으로 주 앞에 항복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안타까움에 동참할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이 여기 이 땅 사건을 통하여 그 마음에 도전받는 심령들에게 아름다운 결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내 친척, 내 이웃, 그리고 이 나라의 교계가 눈을 뜨는 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옵소서. 우리도 숨어 살지 말고 여기서 아 좋다 그러고만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 낮춰진 일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적극적인 감격하는 헌신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주 앞에 맡고 있는가를 마음으로 깨닫고 주의 크신 사랑 앞에 감동하며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